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습이 성공하고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다고 생각해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핵무기 사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들은 러시아 병사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그들은 전 세계에 핵이라는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세이 폴리슈크 러시아 외무부 국장은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전술 핵의 철수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를 위협하는 파괴적 노선을 포기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슈크 국장은 이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벨라루스 내 전술 핵 배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봉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사업 참여를 결정한 전임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귀도 크루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30일자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르 델라 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며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세토 장관은 이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1대1로 사업에 탈퇴하느냐라며 중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인 지난 2019년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1대1로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었습니다. 1대1로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인 2013년 8월 발표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니제르 군부에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일주일 내 복귀시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연 긴급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또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과 함께 니제르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경제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에는 니제르와의 상업비행을 금지하고 니제르 국가자산을 동결하며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제르 수도 니아마에서는 어제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현지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다음 달 첫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연간 계획과 합의에 따라 8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보람의 방패 2023 합동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UAE의 공군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훈련은 두 나라 군 간의 실용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자세한 훈련 시기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올 들어 UAE 항구에 자국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5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테러는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파키스탄 북서부 카르카이버 파트쿤주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보수파 이슬람 정당인 자미아트 울레마 에이슬라미가 주최한 정치 집회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정치 집회 무대 인근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초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이슬람 무장 세력이 이번 테러의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무실이나 현장이 아니라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라고 합니다. 일하는 곳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런 근무 형태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널리 정착이 됐는데요. 요즘은 일하는 곳의 범위를 세계 어디서나로 확대한 워케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워케이션,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휴양지든 어디든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쓸 수 있는 휴가를 앞뒤로 합쳐서 몇 주 동안 뭐 장기간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워케이션인데요. 세계 여러 언론이 이 워케이션을 도입한 기업의 취지와 성과, 근로자들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워케이션의 창의성과 생산성, 수반되어야 할 근로조건과 우려, 또 워케이션 시대를 반기는 휴양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모회사인 알파벳, 시티은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연간 최대 4주까지 직원들의 휴가지 원격 근무, 워케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의 53%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워케이션을 쓸 것이라는 결과의 설문조사는 이 워케이션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는데요. 휴가는 대개 간다고 하죠. 일은 보통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휴가지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워케이션 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워케이션 한다고 해야 할까요? 더욱 유연해진 근무 형태가 세상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인쇄 공정 체험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레터프레스 옛날식 기계식의 인쇄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실크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인쇄.
네, 5천 곳 넘는 인쇄소가 있다는 서울 충무로에 인쇄 기술과 또 역사를 경험하고 새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인쇄소 모습 보여주는 곳이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31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8월의 첫날, 화요일에 북한,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장지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고요.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화요일 평양의 낮 최고 34도입니다. 개성과 함흥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가 33도, 중강, 원산은 34도, 청진 31도, 해산의 낮 최고 3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앞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돼 있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자국 안전보장 방안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우크라이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일본이 새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까?
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텔레그램에 우리는 미국과 이번 주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미래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고 억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능력을 확고하게 하는 굳건하고 장기적인 의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미국과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진행됐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에 나토 정상들은 적절한 조건이 충족돼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공식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안전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나토 가입이 실현될 때까지 안전보장을 미국과 논의한다는 겁니다. 예르마크 실장은 안전보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요 7개국 G7도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었죠?
그렇습니다. G7은 각 나라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군사력 증강을 돕기 위한 협정을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예르마크 실장은 다른 10개 이상 나라도 이런 G7 합의에 합류했고 우크라이나가 이들 나라와 미래 보장 조건에 관해서 협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릴 거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가 주관하는 평화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회의가 약 30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르마크 실장도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는 이번 회의에 많은 나라 관리가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한 관리 말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나라들의 대표가 참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언급이 됐었죠.
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정상들은 자신들이 최근 제안했던 평화안을 검토해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이들이 제안한 방안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방안을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은 왜 우리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요구하는가라며 우리는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문제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자, 이번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곡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시리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우리는 흑해 곡물 협정이 실행되고 흑해가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기부를 요청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은 러시아산 곡물 제공이나 기부보다는 러시아가 최근에 탈퇴했던 흑해 곡물 협정을 되살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모스크바, 크름반도 다시 무인기 공격을 받았네요.
네,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크름반도를 공습한 드론들을 격추했다라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모스크바에서는 건물 두 곳이 손상되고 국제공항 한 곳이 잠시 폐쇄됐습니다.
네, 이번 공격에 사상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두 지역 모두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모스크바에 날아든 드론 3대 가운데 한 대는 방공망이 격추했고 다른 두 대는 이 전자방해 장비로 제어 불능 상태가 돼 비주거 지역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에 시청사 두 개동 외곽이 가볍게 손상됐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자,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이 우크라이나부터 무력으로 빼앗은 곳인데 이 크림반도의 그 드론 공격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는 간방 공습에서 드론 25대를 방공망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9대는 전자방해 장비로 무력화시켜 모두 흑해로 떨어뜨렸고 역시 사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가 배후인가요?
네, 의뢰 그랬듯이 우크라이나는 뭐 여기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모스크바 드론 공습 직후에 이 전쟁이 러시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방문길에 전쟁이 러시아 영토, 특히 이 러시아의 상징적 중심지들과 군사기지들로 점점 되돌아오고 있다면서 이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우며 절대적으로 공평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1일에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크리위리에 러시아군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10살짜리 여자아이와 엄마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지구촌론을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온 자살폭탄 공격이 있었네요.
네,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파키스탄 북서부 카르카이버 파크쿤투와주 바자우르에서 30일 진행된 한 집회에서 자살폭탄이 터졌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이 공격으로 적어도 54명이 사망하고 거의 200명이 다쳤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 폭탄이 터졌다는 행사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이슬람 강경파 성직자이자 경치가인 마울라나 파질루르 레만이 이끄는 자미아트 울레마의 이슬람이 JUIF당이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네.
31일에 출선 1,000명이 마자우르네 한 시장 근처에 있는 대형 천막 아래 모여서 이 고위급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는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이슬람 무장 조직 IS의 지역 분파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폭탄이 터진 마자우르 지역은 과거에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기지가 있었고요. 또 불법화된 파키스탄 탈레반 TTP 거점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이 지목한 그 IS가 이들 말씀하신 그 조직하고는 앙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IS는 알카에다 그리고 탈레반과 모두 적대 관계입니다. 이 지역의 IS 분파를 IS 호라산, ISK라고 부르는데요.
네.
인근의 아프가니스탄 난가르하르 지역이 거점입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 안보 전문가인 마무두 샤시는 AP통신 쪽에 이번 공격이 IS 호라산이 아닌 이 TPP의 분파 소행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파키스탄의 탈레반, 그러니까 TTP의 다른 조직이 또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샤시는 이 TPP 안에 이 수뇌부 명령이 따르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분파가 총선에 앞서서 혼란이나 불안정 그리고 불안을 불러오기 위해 이번 공격을 저질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파키스탄에서 오는 10월이나 11월에 총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그 폭탄이 터진 정치 집회를 열었던 그 정당이 파키스탄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네, JUIF는 이 현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정부가 꾸린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샤리프 총리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의회 불신임 투표로 이 당시 인랑칸 총리를 축출한 뒤에 집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공격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 쪽 얘기 들어볼까요?
네, 샤리프 총리는 애도를 전하고 이번 공격을 조직한 사람들을 처벌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총리 자리에서 밀려난 뒤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칸 전 총리는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주재 미국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도 조의를 나타냈습니다. 네.
탈레반 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먼저 파키스탄 탈레반 측은 이번 공격이 이슬람주의자들을 서로 반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일단 자신들을 이번 공격과 거리를 뒀습니다. 또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대변인은 트위터에 이런 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에 새 방위 백서냈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승인한 2023 방위 백서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12월에 일본의 이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나온 뒤에 처음으로 나온 방위 백서입니다.
네, 자, 올해 일본의 방위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뭐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중국이 가장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은 임박한 위협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군 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한국 같은 나라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등입니다. 510쪽이다라는 이번 백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백서가 몇 가지 현안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꼽은 것이 일단 제일 눈에 띄는군요.
네, 이 백서는 이 중국의 대외적 태도와 군사 활동들이 일본과 국제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우려가 됐고 전례가 없고 가장 심대한 전략적 도전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보 면에서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우려거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백서는 특히 중국이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개를 확보하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강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상황을 특히 이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이 자국 남서부 해역에 있는 섬들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나는 등 이 주변 해역에서 비상사태가 나면 그러니까 이들 지역이 아주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들 지역 방위를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새 미사일 방어기지들이 들어선 이시가키와 요나구니를 포함해 일본 남서부 먼 해역에 있는 섬들에 대한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과연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지, 뭐 그리고 언제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지가 영내 안보 문제에서 큰 논란거리인데 새 백서가 이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백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적 수준 군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지난 2017년에 세웠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0월 당대회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의 신속한 전지를 촉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 주석이 목표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표라면은 타이완을 전쟁으로 합병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서는 지난 2019년 이래 러시아와 중국군 폭격기들이 5차례 함께 비행했고 두 나라 해군 함정들도 몇 차례 합동으로 항해했다면서 이건 분명히 일본을 겨냥한 무력 시위이며 일본과 영내에 대한 그들의 큰 우려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백서에 담긴 북한 문제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일본에 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2022년 이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미사일 약 100발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일본과 미국 봉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현재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의 방위백서가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영내 긴장을 조성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군비 중강은 주변 아시아 나라들과 국제 공동체의 우려를 불려왔다면서 일본은 군비 확장 구실을 찾는 걸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서 이것을 재무장의 구실로 삼는다는 그런 비판이죠?
맞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또 중국 군사정책은 방어적 성격이며 유관 나라들과의 합동 순찰 같은 군사 협력은 국제법이나 관례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방위 백서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내용이 또 문제가 됐네요.
네, 일본이 방위 백서에서 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현재 독도를 휘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반발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CNN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없다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이 중 일부 새로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암 치료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방법원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해당 방송이 자신을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소송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야겠네요.
네, 이 해당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0월 제기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CNN 방송이 5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보도하면서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말은 히틀러가 자서전인 마인캄프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방송이 이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함으로써 히틀러를 연상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억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연방법원의 그 라그싱할 판사는요, 29일에 CNN 방송이 사용한 이 표현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싱칼 판사는 이어서요, CNN 방송의 발언은 대단히 불쾌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표현으로 히틀러를 연상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합리적인 시청자도 그렇게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싱할 판사는 말했습니다. 싱할 판사는요, 지난 2019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임명됐던 판사입니다.
네. 자, 명예훼손 소송 기각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요, 성명을 내고 이 CNN 방송의 표현이 매우 불쾌한 것이라고 밝힌 이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데 대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성명은 다만 이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에 기소됐는데 지난주에 또 한 혐의가 추가가 됐죠?
맞습니다. 지난 27일에요. 미 연방법무부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3건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기밀 유출 관련 혐의는 앞서 37개 혐의 더해서 이번에 추가된 혐의까지 모두 40개가 됐습니다.
네.
해당 재판은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죠. 방금 언급한 그 기밀 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재판 말고도 성추행 입막음, 이 돈 전달과 관련한 재판도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재판 등 그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된 이런 잇단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그리고 뉴욕 타임즈 신문 등 여러 매체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최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 정치활동위원회 세이브 아메리카가 올 상반기에 지출한 소송 비용은 4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언론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세이브 아메리카가 31일, 그러니까 방송하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이 해당 내용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천만 달러요? 소송 비용이? 자, 이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이 세이브 아메리카가 지난 한 해 전체 지출한 소송 비용은 1,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간 이 소송 비용은 지난해 들어간 전체 소송 비용의 두 배가 넘는 겁니다. 이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더불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간 소송 비용입니다.
네, 지금 엄청난 액수가 소송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트럼프 대선 캠프의 그 스티븐 청 대변인은요, CNN 방송에 조 바이든 대통령 추종자들의 끔찍한 행동에 맞서 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 재정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 비용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세이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자, 이곳의 재정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겁니까?
네, 대부분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그 소액 기부금으로 이 재정이 채워져 오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 엄청난 소송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세이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에 기부했었던 그 6천만 달러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조처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측근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그 애국 법률 방어 기금이라고 부르는 기금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을 맡고 있는 마이클 글래스너 씨가 이 기금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CNN 방송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내용 하나 더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했던 내각 관료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 이렇게 밝히는 것 거절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그 내각 관료 44명에게 연락을 해서 2024 대선에 출마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은 여기에 응답하길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런 질문을 무시했다는 것이 방송 보도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인사는 매튜 휘터커 전 법무장관 대행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4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네, CNN 방송은 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새롭게 마련한 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이 31일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득 규모에 따른 이 학자금 대출 탕감, 이른바 그 세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네, 제가 이 30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한번 직접 접속해 봤는데요. 현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려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그런 한 10분 정도 가량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국세청에 확보한 세금 신고 자료 등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그 교육 당국자들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미국 가정에 지워진 그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CNN에 밝혔습니다.
네, 자, 새롭게 마련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개인의 소득과 그리고 가족 규모 등에 따라서요, 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은 이 대출 상환의 규모가 커지고요.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요, 각 개인은 이 월간을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그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매월 갚아야 할 대출액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를라면은 대출자 개인의 연소득은 $32,805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67,50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학자금 대출 월간 상환액은 $0가 됩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상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적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명 이 베타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정식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일종의 그 시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요. 만약 이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이 프로그램 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정식 프로그램은 8월부터 실시되겠는데요. 이 시험 운영 기간에 자료를 제출했던 사람은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유가 연방대법원의 결정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 5천 달러 그리고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에 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무효가 됐고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암 치료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했다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암 문니샷 계획의 일환으로 암에 초점을 맞춘 그 첫 번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성명에서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을 종식하기 위한 싸움의 주요 이정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이니셔티브는 보건고등연구계획을 통해서 암치료 개발에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될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계획의 이름이 암 문샷입니다. 암도 있고 영어로 된 단어도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초에 암 문샷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처럼 이 혁신적인 계획을 가리켜서 문샷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암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에 입안됐는데요.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프로그램을 이끌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재점화된 겁니다.
네. 뭐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계획, 뭐 이정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어떤 내용을 담겼습니까?
네, 암 수술을 진행하는 외과 의들이 건강한 조직 세포와 암 세포를 더욱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와 이 중요한 장기 그리고 신경 그리고 혈관을 보호하면서 모든 암 세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의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수술 말고도 또 암 치료하는 방법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세상에 혁신적인 암 치료법이 나왔지만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이 첫 번째 최선의 방법은 수술이라면서 암 수술과 관련한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연구원과 혁신가들이 그 암 제거 수술을 보다 정확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암 수술을 개발을 그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보건고등연구계획국은 이 정확한 외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이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암 치료를 위한 더 진보된 그 외과적 개입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암 치료에 대한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고등연구계획국은 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승인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시카고에서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백신 개발과 그리고 인간 유전자 배열 해독 등과 같은 성과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혁신에 투자할 때 불가능한 돌파구를 달성하고 막대한 규모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 문샷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향후 25년까지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었죠. 암 중에서도 특히 말기 암은 시한부 생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다시 한번 암이라는 사형선고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전환하고 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위원회가 보고하기로 한 법안은 본회의 심의에 올라갑니다. 본회의 심의는 각 원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특히 하원은 이를 위해서 특별 규칙을 만듭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여섯 번째 순서로 본회의 심의 규칙 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Rules Committee will come to order. It's unfortunate that we have to be here today, but the action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ke that necessary. And he undermined our democracy. He acted in a way that rises to the level of impeachment. That is why we are considering H. Res. 755 today, a resolution impeaching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2019년 12월 17일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위원장은 모두 발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규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리 규칙을 논의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은 각 원 의안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원은 각각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동의 결정으로 정하고 하원에서는 특별 규칙에 담깁니다. 먼저 하원 특별 규칙은 규칙위원회가 단순 결의안 형태로 만듭니다. 특별 규칙은 일반 토론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허용할지 또 법안 수정안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또 특정 수정안에 관한 토론을 제한하기도 하고 특정 조문이나 수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의사 진행상 의의 제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 특별 규칙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승인됩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규칙위원회가 보고한 특별 규칙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동의 결정으로 주요 법안 본회의 심의에 적용되는 조건들을 명시합니다. 이 결정은 토론 시간을 제한하거나 수정 절차를 구성하고 하원 특별 규칙처럼 특정 조문이나 수정을 겨냥한 의사 진행상 의의 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는 하원 규칙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용을 상원 다수당 대표가 소수당 대표 조언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협상합니다. 협상은 사적인 회의에서 하고 아주 드물게 본회의에서도 합니다. 만장일치 동의 결정은 본회의에 나온 모든 의원이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결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모든 의원은 본인 우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본회의 심의 규칙 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책도 영화도 휴대전화로 해결하는 손안의 컴퓨터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종이로 된 인쇄물 접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인쇄산업의 내일을 준비하려는 인쇄기술인들과 인쇄를 점점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충무로 인쇄소 골목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 인쇄센터 현장에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런 봉투가 일반적인 PB 봉투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제품을 넣었을 때
서울 인쇄센터에서 열린 인쇄인 포럼. 사용 패키지의 김용호 대표가 비니 쇼핑백의 유형에 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컵, 일회용 컵에 이 비닐 봉투를 위에다 그대로 얹으면
서울 인쇄센터는 2002년에 설립됐는데요. 작년부터는 비영리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혁 센터장에게 센터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인쇄인을 위한 인쇄소 그리고 시민들의 인쇄 놀이터, 그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인들이 뭔가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시면 이곳에 오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무료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인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아직은 인쇄가 쉽게 다가가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여기 오시면 시제품, 견본품을 무료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은 페이지에 상관없이 한 권, 그리고 리플렛이나 브로슈어 같은 거는 다섯 부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출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인쇄나 디자인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연간 한 350여 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서울 인쇄센터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쇄 장비나 시설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 일단 들어오시면 중구 인쇄 골목, 인쇄 단지라고 하죠. 그것을 3D로 입체로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저 지도 안에 5,500개의 인쇄사들이 있는 거죠. 그걸 조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미니어처로 만든 그 옵셋기를 보실 수가 있고, 교과서, 카탈로그 같이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들은 이 옵셋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보시면 8개의 모듈로 되어 있는데 사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2개씩 있어서 이게 앞뒤로 인쇄가 되는 것이죠. 대형 인쇄사들은 이런 기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단색기를 이용하시거나 디지털 인쇄기를 이용하시죠. 디지털 인쇄기는 저 안쪽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거에 비하면 훨씬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운영하기에는 저런 것들이 좋죠.
올해 상반기에만 1,500여 명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특히 디자이너가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충무로 5,500개 인쇄사가 있긴 한데 아직도 인쇄골목이 이제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거기는 대량으로 인쇄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거는 견본, 또 그 소량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인쇄사들이 별로 이렇게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대량으로 인쇄하기 전에 내가 디자인한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층에 마련된 인쇄 제작 공간으로 들어가면 인쇄와 관련한 여러 장비를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인쇄기와 재단기, 무선 재본기와 중철기, 또 접지기처럼 우리가 인쇄사에 가지 않으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캘린더 만들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사진 12장을 가져오시면 탁상용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제작해드리는 게 있고, 인쇄 공정 체험이라는 게 있어서 한 10여 분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레터프레스, 옛날식 기계식의 인쇄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실크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인쇄, 또 2층에 가면 디지털 커터, 이미지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칼로 이제 종이를 잘라주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죠.
최대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인쇄업을 해온 인쇄인의 얘기를 전했고요.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인쇄는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쇄인들은 한 이제 업력이 40년 정도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대를 넘기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정보, 지식, 산업의 뿌리를 지탱해주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종이책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종이에 관련된, 인쇄와 관련된 것들은 인쇄산업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패키지, 박스를 만드는 거. 그런 산업도 산업이 변한다 뿐이지 인쇄에 관련된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서 아마 우리의 삶하고 인쇄하고는 뭐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인쇄업이 그에 맞춰서 발전하고 좀 더 이제 첨단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할 이제 그런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우리 사회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인쇄센터에서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인쇄의 내일을 준비하는 인쇄인 포럼이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오늘은 봉투를 만드시는 비닐봉투, 종이봉투를 만드시는 방산시장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이 봉투를 만들어 오신 대표님 두 분이 오셔서 봉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특히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로 봉투에 옮기려면 봉투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인쇄인 포럼에서는 두 명의 인쇄인 대표와 사단법인 한국포장패키지인쇄산업협회의 김효영 감사가 얘기를 전했는데요. 김효영 감사는 이 시간이 뜻깊다고 합니다.
남이 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인쇄의 어떤 공정들이 상당히 많고 분야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궁금한 것들 이렇게 해소를 많이 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찾아보면 다 나와요. 비닐봉투 어떻게 만든다, 뭐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그냥 일반적인 거 할 것 같으면 오늘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30년 이상씩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런 겁니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형 패키지의 김용호 대표는 시대에 따라 비닐봉투의 소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비닐봉투 쪽에 한 25년 정도 종사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테이크아웃 봉투, 배달용 봉투를 직접 제작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완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꾸 이제 친환경인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면서 비닐봉투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억제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나오고 생분해 봉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더욱 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요즘 비닐봉지 디자인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보면 트렌드가 오히려 심플하게 컬러를 다양하게 넣어서 예전에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예 그냥 심플하게 한 가지 색으로 막 탁탁 그거만 보이게끔 하는 어쨌든 요즘은 들고 다닐 수 있는 테이크아웃 봉투로는 비닐봉투만큼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디자인도 계속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소재도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가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박스의 이한용 대표도 친환경 박스를 사용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시장에서 현대박스라고 상품 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치킨박스라든가 그런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쇼핑백이 친환경적이라 그래갖고 옥수수를 만들고 사탕수수 그리고 대나무 이런 게 종이가 나와가지고 근데 비닐코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비닐코팅을 옛날 선진국에서는 그 전부 다 썼는데 우리나라만 비닐코팅 계속 했어요. 이뻐 보이니까 무광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질겨지잖아요. 비닐코팅을 하게 되면은. 근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안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죠.
이렇듯 서울인쇄센터는 한국시민과 인쇄사의 중간다리 역할, 또 인쇄사와 인쇄사의 중간다리 역할을 돕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디자인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봉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는 같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 싶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공부가 될 것 같다라고 현재로서는 인쇄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편집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제 이름을 걸고 스튜디오를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굿즈 제작을 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터 워크숍도 참여를 하고 샘플 제작하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팅기라고 하는데 그 커팅기가 한 번 사용을 할 때 최소 15,0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싼 편에 속해요. 그런데 서울 인쇄센터에서 사용을 하면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 돼서 샘플을 만드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좀 바로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었고, 이게 인쇄 공정을 알아야지 인쇄물을 제작을 할 때 기계에 맞게 이런저런 주문 같은 것도 가능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소가 너무 싫어서 발도 안 들여놓는다, 이런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was your weekend?
I had the worst experience ever.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Where did you go?
I went to that new restaurant everyone was raving about, but it was a disaster from the moment I walked in.
What went wrong?
Well, the service was terrible. The waiter completely ignored us for almost half an hour before taking our order, and when the food finally arrived, it was cold and tasted like it had been sitting out for hours.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I don't blame you. Johnny, 주말에 새로 문을 연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와 음식이 형편없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다시는 그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Never set foot in.
Never set foot in. 다음에 장소.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자, 어떤 장소에 절대로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떻게 보냈나요?
I had the worst experience ever.
정말 최악의 경험을 했어요.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그곳에 절대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Where did you go?
어디를 갔었나요?
I went to that new restaurant everyone was raving about.
모두가
rave about.
열광적으로 얘기하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새 식당에 갔어요.
It was a disaster from the moment I walked in.
들어가는 순간부터 참사였어요.
The service was terrible.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The waiter completely ignored us for almost half an hour before taking our order.
종업원이 주문받기까지 거의 30분을 우리를 무시했어요.
And when the food finally arrived, it was cold and tasted like it had been sitting out for hours.
그리고 결국 음식이 왔을 때는 오랫동안 음식을 만들고 그냥 뒀는지 음식이 차가웠어요.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나는 다시는 그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I don't blame you.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다, 이런 뜻이죠.
I don't blame you. I know why you said you would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나는 당신이 왜 그곳에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이해합니다.
I don't blame you.
그럴 만도 하네요.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그곳에 절대 다시는 발도 안 들여놓을 것이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Oh, I had the worst experience ever.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Where did you go?
I went to the new restaurant everyone was raving about, but it was a disaster from the moment I walked in.
What went wrong?
Well, the service was terrible. The waiter completely ignored us for almost half an hour before taking our order, and when the food finally arrived, it was cold and tasted like it had been sitting out for hours.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I don't blame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나는 그곳에 절대 다시는 발도 안 들여놓을 것이다.
I will never set foot in that place again.
어떤 장소가 너무 싫어서 발도 들여놓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